사무엘기 맥잡기 넷째 시간, 성경 맥잡기로는 60번째 시간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사무엘기 이제 앞부분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여러분에게 이제 요약 정리를 하고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9장이 나오는데 사울이 왕이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구약 시대 이제 재판관들의 그런 시대가 이제 있고 그 재판관들 중에 어느 면에서 이제 마지막 재판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이 이 땅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 사무엘기상 1장, 2장 이렇게 나오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대언자로 그 땅 안에 이제 굳게 세워지는 그런 일이 사무엘이 어릴 때 실로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이제 3장에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으로 주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워낙 불순종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무엘이 신실한 하나님의 대언자로 이제 서게 될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서 드러내는 그런 좋은 일을 이제 행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4장으로 넘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또 마귀가 그냥 있지 않죠. 그래서 주님이 일을 시작하자마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패하게 되니까 자기들 이제 생각으로 실로에 있는 그 성막에 하나님의 궤가 있으니 그 궤만 가지고 나와서 같이 전쟁하러 들어가면 블레셋 사람들을 우리가 이번에 이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실로로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궤를 이제 거기서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만 온 게 아니라 장차 이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될 사람들인 엘리의 두 아들 홈리하고 비느하스가 그 궤를 가지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궤를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보병 3만 명이 쓰러져 죽고 또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고 또 그 소식을 실로로 달려가서 한 사람이 전하게 되니까 엘리가 그 소식을 듣고 죽고 또 이러면서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이제 출산하죠.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는 어느 면에서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하면서 4장이 이제 안타깝게 이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또 이제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단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래서 5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복수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의 궤를 에벤에셀에서 아스도로서 이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이라고 하는 그 신에 이제 신전에 이제 넣어뒀는데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다곤이 쓰러져 있고 다시 세워놓고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다곤이 또 쓰러져 있고 팔이니 이런 모든 게 다 잘려 있고 몸뚱이만 남아있는 이러한 이 악한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죠. 이게 도대체 누가 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종기가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픈 이런 이제 종기가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궤를 아스돗에서 이제 가드로 옮겨갔는데 가드에서도 똑같은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니까 한 번 더 옮겨보자 해서 궤를 에그론으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근데 에그론에서도 동일한 일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장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점쟁이를 동원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궤를 처치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때 그 점쟁이들이 하나님께 이제 범법을 했으니 범법 헌물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 전내는 암소 두 마리 여기를 끌어다가 수레를 만들고 하나님의 궤와 그 다음에 이 금종기 그 다음에 이제 금 형상, 금주의 형상 이거 다섯 개씩 이 블레셋 사람들의 다섯 귀족을 이렇게 나타내도록 이렇게 해갖고 상자에 넣어서 벳세메스까지 소가 곧바른 길로 가는지 안 가는지 그걸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들에게 수레를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궤와 이 상자를 이제 실어 보내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소들이 자기 새끼들이 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거리끼지 않고 곧바른 길을 택해서 벳세메스로 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다 이제 돌아가게 되고 그래서 이 궤는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이제 안전하게 이제 도착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보다가 5만 70명이 사망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이제 생기게 됐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교회가 벳세메스에서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로 옮겨져 가는 그런 내용이 이제 6장 끝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7장으로 이제 넘어갔더니 그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교회가 자그만 지 20년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괴가 곧 하나님을 나타내는 건데, 이게 너무나 오랫동안 말 그대로 성소가 아닌데 이렇게 이제 거하게 되니까 통곡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미스바로 다 모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스바 금식 성회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제 열리게 되죠. 사무엘이 이 사람들에게 요청한 것이 뭐냐, 지금까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는데 이제부터 이 모든 걸 다 제거하고 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느냐. 그랬더니 이제 백성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이 끝났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다시 침공하게 되죠. 이때 사무엘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주님께서 천둥 소리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서 한 돌을 가져다가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는 그런 의미의 기념물을 세우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8장으로 넘어가서는 재판관기가 끝나면서 이제 왕정이 시작되는 그런 내용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었는가. 가서 보니까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아들들을 시켜서 재판을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아들들이 탐욕을 부리고 또 뇌물을 취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아예 이 기회에 왕을 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걸 빌미로 해서 왕을 요청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되죠.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 말고 인간 다른 왕을 달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그걸 굉장히 불쾌히 여겼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왕을 주라고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왕을 세우게 되면 왕이 너희를 종으로 삼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이 취하게 될 왕의 규범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설명을 들었으면, 정신이 이제 올바른 사람이면 그럼 우리는 안 하겠다고 그래야 되는데 백성의 마음이 이미 왕에게 꽂힌 거예요. 왕이 무조건 있어야 우린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결국은 성급하게 왕을 달라고 이제 요청하는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던 왕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일이 이제 9장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9장부터 시간이 허락이 되면 13장까지 내용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대한 그런 그 시점에 이르는 거예요. 재판관계가 끝났습니다. 그 위에 지금 이제 사무엘기로 넘어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시대에서 이제 왕들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스라엘의 처음으로의 왕이 이제 세워지는 그 내용이 여기 9장부터 이제 나오는 거예요. 9장은 핵심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부르시고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는 그런 내용, 선정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9장 가서 보니까 사울의 배경에 대해서 1절 2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스라는 이름의 베냐민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4대손으로 베냐민 족속이며 능력 있고 강력한 자더라. 그러니까 사울의 아버지가 어느 정도 재산도 있고 명성도 있고 뭐 웬만큼 모든 것을 갖춘 유력한 그런 사람이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기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사울이라는 이름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준수한 젊은이로 잘 생겼더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자가 없었고 또 그는 백성 중에 어떤 사람보다 자기 어깨로부터 위만큼 키가 더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요만큼 왔다는 게 지금 사울의 여기 그만큼 더 키가 컸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준수하게 잘생겼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우리 생각에는 강력한 유다 지파나 아니면 에브라임 지파나 뭐 이런 데서 나올 줄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이 사울이라고 한 사람을 불러서 이제 왕을 삼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판관기를 봤잖아요. 재판관기가 21장까지 기록이 돼 있는데 21장 중에 맨 마지막 19장, 20장, 21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그 첩을 동성애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결국은 죽이게 되고 이렇게 돼서 그 사람이 그 첩의 몸을 사지를 다 찢어서 열두 지파에게 다 보내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 지파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했는데 베냐민 지파가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나머지 열한 지파하고 베냐민하고 싸움이 붙어서 그래서 결국 가서 보니까 그 베냐민의 그 많은 남자들 중에 모든 사람이 다 죽고 600명만 남는 그와 같은 비극이 발생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으셨죠?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내를 얻어주기 위해 속임수를 쓰고 뭐 이렇게 하면서 겨우 베냐민 지파를 살려놓는 그런 일이 사사기 19장, 20장, 21장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열두 지파 중에 지금 가장 힘이 약하고 사람 수도 적고 그런 지파가 지금 베냐민 지파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에선지 그 베냐민 지파 거기에서 기스라고 한 사람의 그 아들 이 사울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으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9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베냐민이 어디에 놓여 있느냐 여러분이 지도를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이런 지도를 가서 보셔도 이제 보시고 이제 가서 보시면 알지만 이스라엘의 맨 밑에 시므온 지파가 있고 시므온 지파는 이제 유다 지파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그 넓은 지역 예루살렘을 포함한 그 지역이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바로 그 위에 베냐민이 껴 있고 베냐민 바로 넘어서면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가장 강한 지파가 에브라임이고 남쪽에서 가장 강한 지파가 유다인데 그 사이에 조그맣게 지금 베냐민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왕을 이제 세우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 그 기스가 나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나귀들을 잃어버린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귀를 찾다가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그 재미있는 일이 발생한 거죠.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렸다. 몇 마리 나귀들을 잃어버렸어요. 아버지가 가서 나귀를 찾아오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기스가 종 하나를 데리고 동네방네를 다 찾아다니는데 나귀들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나귀들을 찾다가 우연히 왕이 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왕이 될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왕이 될 준비가 사무엘이 누군지도 지금 모르니까 여러분 여기 이제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무엘이 어디 살았냐? 자기 집에서 한 8km 정도 옆에 살았거든요. 여러분 8km 정도 옆에 살고 사무엘이 블레셋 사람들과 이런 전쟁을 일으켜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그거 한 그런 유명한 그런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재판관인데 지금 사무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지금 왕이 되는 이러한 엄청난 어느 면에서 비극이 이제 발생을 하는 내용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나귀들을 찾지 못하고 그래서 종이 이제 권고를 하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하나님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냐.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나귀들 찾는 게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종의 권고로 하나님의 사람,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만 나오고 나중에 이제 이름이 사무엘이라고 이제 밝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거기 9절에 고를 처리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우리 킹제임스 영어 성경 가서 보시면 소위 고라고 불리는 그런 단어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9절에 예전에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여쭈려 할 때 이같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냐? 선견자가 고예요. 지금 대언자라 부르는 사람을 예전에는 선견자라 불렀더라. 그렇게 한 이후로 그 다음부터 쭉 나오는 얘기가 11절에 선견자가 어디 있느냐. 선견자 계속 선견자 이야기를 대언자라고 부르질 않고 그러니까 대언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다고 하는 그런 직무를 맡은 대언자라고 하는 명칭이 나오기 전에는 여기 선견자라고 하는 그런 명칭으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불렀단 말이에요. 우리말로는 선견이라고 썼는데 영어로는 단순해요. seer로 되어 있어요. 보는 사람이에요. see, 본다는 얘기죠. 거기다 알자를 그러니까 앞날을 내다보는 그런 사람, 사람의 어떤 그 운명을 내다보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을 지금 선견자라고 과거에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뭐 가서 어느 권사에게 가서 안수를 받으면 모든 거 다 가르쳐 준다. 이래갖고 재산 팔아갖고 거기다 갖다 바치고 누가 계룡산에 갔다 왔다 해서 거기다 갖다 재산 바치고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 그 말로는 대언자를 지금 선지자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선지, 미리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룡산이나 어디 가서 돌을 터득하면 미리 한다는 거죠. 사람의 운명을. 그러니까 그 사람에 가서 이제 머리를 뒤밀고 돈을 갖다 바치고 한 그 사람이 앞날을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사실은 선견자나 선지자나 똑같은 그런 의미거든요. 원래는 선지자가 아니고 대언자예요. 대언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앞날을 알려주는 그런 사람들을 그 이전에 주셨어요. 근데 그 이름이 뭐냐, 명칭이 선견자란 말이에요. 근데 선견자라고 부르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폐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 그대로 예물을 싸갖고 가서 당신이 앞날을 내다볼 줄 아니 내가 어떻게 될지 알아봐 주시오. 이런 식의 이런 그 부당한 일들이 생기게 되니까 이 선견자가 이제 나중엔 없어지게 되고 조금 지나가면서부터 선견자는 이제 한 번도 안 나오고 다 뭐로 바뀌냐? 대언자로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무엘 당시에는 아직도 선견자란 말이 사용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 지금 대언자라고 부르는 사람을 옛날에는 선견자라고 불렀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은 다 선견자라고 지금 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식말은 대언자고 소위 얘기하는 고어는 선견자지만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식으로 새로운 말로 바꿔야 돼.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두고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면 된다. 자, 이렇게 이제 돼서 결국은 사무엘이 사는 도시 라마에 아마 저녁 때쯤에 물길로 가는 시간이 되게 이제 저녁 때라고 하는데 소녀들이 이제 물길로 가는 그런 시점에 라마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1절에 나와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루 전에 사무엘에게 베냐민 땅에서 어떤 사람이 너를 찾아올 거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신 내용이 15장 15절 16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대장으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니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이르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대장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제 보통 별 네 개를 달면 대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대장이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대장은 캡틴이라는 뜻이에요. 캡틴, 어떤 무리나 떼를 이끌고 나가는 지도자를 그런 캡틴이라고 불렀고 우리가 보통 대장이라고 얘기할 때 별 네 개 달린 건 제너럴이거든요. 그런 의미로 쓰이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대장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때 그걸 제너럴로 이해하시면 안 돼. 이거는 어떤 때나 어떤 무리나 이거를 이끌고 나가는 그와 같은 그 리더를 대장, 무리를 나타내는 대자를 쓴 거예요. 큰 대자를 쓴 게 아니고. 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왕을 세우시려고 하는데 드디어 뭐가 처음 나오냐? 기름 붓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물론 누가 기름을 붓냐?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사람, 특히 제사장이 이제 기름 부음을 합니다. 그런 일을 하는데 여긴 지금 이제 사무엘이 기름 붓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왕에겐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이제 왕정이 시작이 되면서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왕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식으로 이야기하면 미국의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부터 대통령 자리에 딱 들어가서 직무를 수행할 때 선서를 할 때 어떻게 이 바이블에 이게 성경에 손을 놓고 그러고선 선서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그 당시 이제 왕이 되려면 그런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 그거를 그리스 말로 바꾸면 뭐예요? 그리스도 이렇게 되죠. 그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직무를 수여한 그와 같은 사람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 말로 넘어오면서 그리스도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그렇죠? 예수님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사울의 이제 겸손함이, 보통 우리가 겸손함이라고 얘기하는데, 20절, 21절에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내가 왕이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사울이 대답하는 그 내용이 21절에 나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출신으로 베냐민 족속이 아니니까.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또한 내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니까. 이것은 어느 면에서 자기를 낮춘 거예요. 거기 9장 1절 가서 보니까 기스가 능력 있고 강력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할때 많은 사람들이, 아, 사울이 이제 겸손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또 주석, 여러 개 주석을 보니까 단순히 립 서비스였을 가능성이 크다. 예, 뒤에 나오는 행적을 가서 보니까, 예, 이게 말로만 그렇게 한, 예, 그런 그립 서비스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 뒤에 가서 보면 사실 조금 그런 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한번 보시면서, 어찌됐든 초대 왕이 되면서, 내가 정말 베냐민 지파에서 이렇게 작은 집안 출신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될수 있습니까? 하여튼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 사람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기 위해 기름을 부으라고 하니까, 이제 사무엘이 이 사울을 위해서 남겨둔 좋은 그 고기 조각, 그 하나 남겨둔 게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요리하는 사람에게 가져다 주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해서 사울이 그 좋은 부분, 사무엘이 특별히 남겨둔 그 좋은 부분, 이걸 이제 먹게 하는, 배려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이게 립서비스였냐? 우리가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울의 집은 기브아에 있어요.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의 기브아. 앞으로 계속해서 사울의 기브아, 사울의 기브아, 기브아가 나와요. 사울. 그 다음에 지금 이 사무엘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라마예요. 라마에 있어요. 이두 개가 얼마쯤 떨어지냐? 아까 말씀드린 약 8km 정도 떨어졌어요. 8km. 그 정도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고 어디 살고 있고 뭐 하는 거 정도는 여러분 당연히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울이 아예 깜깜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종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 가서 물어봐야 되지 않겠냐 할 정도로 영적인 일에 지금 하나도 준비가 지금 안된 상태에서 엉겁결에 지금 왕이 된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사울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통치했는데, 본인에게도 마이너스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사울의 일생에 이제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도 모르는 것으로 봐서 아마 그 사울은 그냥 유력한 그런 집안에 태어나서 농사 짓고, 뭐, 종들이나 다스리고, 어떤 그 뭐,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한다. 이런 거에는 아예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앞뒤 문맥상. 멀리 떨어져 있다거나 그러면 문제가, 예? 안 될. 바로 옆에 8km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20리 이 정도 되는 거잖아요. 다 옛날에 그 정도 학교 걸어 다니고, 다그 정도, 그 동네 누가 사는 거, 그 정도는 다알수 있는. 그런데도 지금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모른다고 하고 있으니,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가 하는가를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10장에 가서 보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그때 사무엘이 기름 한 병을 취하여 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이르되, 그것은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자신의 상속 배성을 다스릴 대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사무엘이 세 가지 표적을 줍니다. 내가 정말 왕이다. 이제 왕이 된다. 그렇지.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근데 지금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긴가민가 지금 나귀 찾다가 갑자기 사무엘을 만나가고 지금 왕이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본인도 기가 막혔겠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왕이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긴가민가 하고 의심쩍어 하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세 가지 표적을 지금 주는 거예요. 첫 번째 표적이 2절에 나옵니다. 이제 가다가 셀사에서 베냐민의 경계인 라헬의 돌무덤 옆에서 두 사람을 만날 텐데, 이 사람들이 나귀들을 다 찾았다는 그런 소식을 내게 알려주는 게첫 번째 표적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표적은 3절에서 이제 4절에 나오는데,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거다. 세 사람이 가지고 가는 뭐 염소 새끼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다 표현을 사무엘이 해줘요. 마지막으로 이 사무엘이 5절에서 6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산에서 대언자들이 이제 만나게 되고, 그럼 내가 대언을 할 거다. 이렇게 세 가지 표적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아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 1절 가서 보니까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자신의 상속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대장으로 삼으시지 않았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사무엘이 사울의 입장에서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뭔가 그래도 있어야, 뭐 표적이 좀 있어야 그래서 내가 지금 확실히 알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말을 마음속에 이제 품고 있었는데 그걸 알고 사무엘이 세 가지 표적을 이제 준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되는 가운데 6절 가서 보니까 또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시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대언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평범하게 농부로 그저 뭐 종들이나 이렇게 다스리고 나귀를 찾고 뭐 이런 사람으로 지금 살댔는데 다른 사람이 된다.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과 함께 이제 9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에 그가 등을 돌려 사무엘에게서 떠나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마음을 주셨으며 그날의 그 모든 표적들이 이루어지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된 이유가 뭐냐? 다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또 잘못 오해해서 우리 신약 시대에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 있죠. 어우, 사울이 거듭났나 보다 하면 그거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 아니, 거듭나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다른 마음을 주셔서 다른 사람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의미는 그전까지 지금 사울이 한 번도 왕이나 뭐 이스라엘 리더 이런 거 생각도 해보지 않았는데 지금 기름을 부어갖고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모든 게 이스라엘의 대장으로 이스라엘의 리더로 사람이 바뀌어야만 이걸 이끌고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 여유? 아니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모든 걸 해서 이제는 누구의 왕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전 백성을 다스릴 그런 왕.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생각을 다시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사울에게 허락해 줬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거기 가서 보니까 10절에 사울이 대언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나와 있어요. 대언은 하나님의 영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게 될 때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게 대언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이 이 왕으로 임명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내가 정말 내 왕이다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표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될 때 그가 하나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언을 하는 그와 같은 표적이 있었다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11절에 예전에 그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보니 보라 그가 대언자들 가운데서 대언을 함으로 지금까지 사람들이 알기에 이거 대언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건 줄 알고 있었는데 아 보니까 누가 대언을 해요? 기스의 아들 사울이 지금 대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에 백성이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임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사울도 대언자들 가운데 있느냐 하고 같은 장소에 한 사람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런데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니라. 그러므로 그것이 속담이 되어 사울도 대언자들 가운데 있느니라 하였더라.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죠? 왜 갑자기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고 묻냐 말이에요. 우리 상식적으로는 뭐라고 물어요? 그 사람 아버지가 누구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고 한 사람 이제 묻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성경을 뜯어 고치는 그런 사례가 또 나오는 거예요. 보통 70인역이라고 하는 이 부패된 그런 성경, 보통 오리겐이 만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진 70인역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도록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로 성경을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해가 될 것 같죠? 이해가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여러분 사울의 아버지가 누군 거 바로 위에 있잖아요. 기스의 아들 얘기를 했으니 기스가 사울의 아버지라는 거 모를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얘기해서는 일단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여기 성경, 구약 성경에 가서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올 때는 어떤 것을 이루게 하시는 원천이 되는 분을 아버지로 표현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여러 대원자들이 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 대원을 하도록 만든 분이 누구냐 지금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원하는데, 그러니까 사울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대원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렇게 물어야만 그 다음 구절이 사울도, 이게 속담이 돼서 사울도 대원자들 가운데 있느냐, 이 말이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뜯어 고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 두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되 100% 다 이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이 땅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그때 이해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지 이해가 안 된다고 뜯어고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이해가 안 된다고 뜯어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그 이후에 13절에서 16절 가서 보니까 사울의 삼촌이 너 어디 갔었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하더냐, 한마디도 숨기지 말고 이야기해라. 사울이 한마디도 이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안 해요? 자, 이렇게 되는 가운데 드디어 이제 17절에서 21절에 이 사무엘이 이제 기름을 부었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됐다는 걸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왕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 모두가 다 서툴른 거예요. 그렇죠? 백성들도 이게 왕인가? 그렇죠? 왕도 내가 왕인가? 그렇잖아요. 지금 대원자도 왕을 도대체 어떻게 알려야 되냐 이거죠. 왕이, 이 사람이 왕이라는 걸 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왔던 거 미스바에서 금식 성회를 했듯이 이번에도 또 미스바로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왕을 이제 공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사울이 왕이라는 건 누구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사무엘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무엘이 너 일리 나와서 왕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스바로 이제 다 모은 다음에 그래서 20절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가족대로 오게 했더니 미드리의 가족이 뽑히고 그 다음에 사울의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기름 부음을 다 이렇게 다 해놓으시고도 사람들 앞에서 너 일리 나오라고 사무엘이 그렇게 해서 왕을 세우면 아니 저게 진짜 왕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비 뽑는 것과 같은 일 이런 걸 통해서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속한 그런 가족, 가족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이렇게 뽑아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백성이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나오죠. 여기 21절에 그를 찾아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제 사울이 이제 뽑혔는데 사울을 데려오라고 하니 사울이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그 사람이 거기 왔는지 조사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여쭈었더니 저 물건들 뒤에 숨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가 물건들 사이에 이제 숨었다. 그래서 달려가서 그를 데려오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서 있어요. 그런데 또 그가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그는 백성 중에 어떤 사람보다 자기 어깨로부터 위만큼 키가 컸다 하는 내용이 이제 또 다시 나와요. 자, 여기에 대해서도 해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너무 겸손했기 때문에 왕이 될 수가 없어서 없을 정도로 너무 겸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숨었다는 그런 견해가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두려워서 숨었다는 그런 견해가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숨었다. 아유, 그냥 갑자기 왕이 돼서 이거 전체를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그 일을 하려고 하니 너무 두려워서 숨었다. 그래서 성경적인 주석가들이 보는 건 후자예요. 너무 두려워서 숨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일로 이렇게 부르실 때 특히 어떻게까지 했어요? 하나님이 표적까지 다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런 표적을 안 보여주기 때문에 숨을 수 있어요. 내가 진짜인가 아닌가 하고 숨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 다 보여주시고 심지어 사울이 대언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을 주셨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생각을 하고 그때는 부끄러워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끄러워야 할 때 부끄러워해야 되고 부끄럽지 않게 해야 될 때는 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내가 왕이 돼서 이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때 그때 가서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해서 숨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봤을 때 일단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왕이 되라고 하니까 무섭고 두려워서 물건들 속에 가서 그 사이에 지금 숨어있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사울이 표현돼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사무엘이 이거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어요. 왕이 될 사람이 지금 물건들 속에 가서 숨어 있으니 그걸 지금 백성이 가서 데리고 왔으니 이거를 어떻게 잘 마무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죠. 너희가 주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일단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내가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온 백성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키가 크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 그렇죠? 이게 지금 사무엘의 가장 큰 맹점이에요. 나중에 이제 사울 이후에 왕을 다시 세우라고 할 때 누구에게 가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에 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일곱 형이들이 쭉 나오는데 그냥 뭐 멋있게 잘생기고 그랬단 말이야. 보니까 야 정말 이 사람 왕이구나. 그러니까 사무엘의 약점이 여기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보기에 이렇게 뭔가 훤칠해 보이고 이러니까 이게 왕이겠구나 생각을 이제 했는데 나중에 다윗을 뽑을 때 이제 가서 보니까 그렇게 키도 크지 않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사람이 부르라니까 할 수 없이 가서 붙잖아요, 지금 사무엘이.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의 그런 약점이 이런 데서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앞에 지금 왕이 될 사람을 지금 추천하는데 키 크고 잘생기고 지금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은 아들들을 잘못 키우지 않았나. 아들들이 망나니처럼 됐잖아요, 지금 사무엘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좀 이렇게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는 가운데 이제 거기 가서 보니까 이제 국왕 폐하 만세하고 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하셨구나. 백성이 이제 기뻐하고 이렇게 되면서 26절에 사울도 기브아에 있는 기브아가 자기 고향이니까 집으로 이제 갔으며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들의 무리가 그와 함께 갔더라. 자, 드디어 이제 왕이 되니까 신하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왕이 처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이제부터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어떤 사람들에게 주게 될 때 사울이 기브아에게 돌아갈 때 그 사람들이 사울과 함께 가서 사실은 그때부터 왕정을 이렇게 세우기 위한 그런 계획도 세우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 왕이 처음이 될 때 누가 신하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 저 사울이 어떤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마음에 감동을 주게 되니까 그 감동을 받은 그런 사람들의 무리가 사울과 함께 기브아로 내려가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하여튼 누가 이제 뭐 대통령이 되든 왕이 되든 항상 뭐 반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27절. 그러나 벨리알의 자손들, 마귀의 자식들은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그를 멸시하며 그에게 예물을 가져오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지금 왕이 되긴 됐는데 왕이 됐으면 선물 가져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웬만한 사람이 왕의 규범을 다 보여줬잖아요. 이미 사무엘이. 그러니까 선물도 가져오지 않고 그리고 사실 검증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 사람 정말 왕 노릇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 사울을 이렇게 경멸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도 있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11장은 어떤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 사울이 이제 왕이 되긴 됐는데 무슨 힘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전부터 왕이 있어갖고 내가 왕위를 계승했으면 왕이 이런 거구나 하기 뭐가 되는데 사울이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싸움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뭐 리더십을 발휘해본 적이 있어요. 아, 지금 이렇게 됐는데 지금 왕이라고 세워졌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다시 한번 또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커다란 그런 그 용맹스러운 그런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출하게 될 때 그때 이제 사람들이 야 정말 우리가 왕을 제대로 선택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 사울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는 그런 내용이 11장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1절에 암몬족속 나하스라고 한 사람이 올라와서 야베스 길르앗을 마주보고 진을 쳤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이 지도를 이제 가서 보시면은 여기 요르단강이 있고 요르단강의 동쪽에 이 모세가 정복했던 그런 땅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정복했던 땅의 한 지역의 그 도시의 이름이 야베스 길르앗이에요. 가서 보시면. 그래서 여기 암몬족속이 있고 그 밑에 모압족속이 그 밑에 에돔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가서 보시면 암몬족속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암몬족속이 여기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와서 지금 야베스 길르앗 그 맞은편에 지금 진을 치게 된 겁니다. 여기. 이렇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가 억압하고 종으로 삼겠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한 가지 이제 요청을 하죠. 이래 동안 우리가 너희와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이스라엘에서 한번 찾아보고 없으면 그때 우리가 나가서 엎드려 절하고 우리가 이제 당신을 섬기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하스가 뭐 봐봐야 왕이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가 이제 보기에 그 이래 동안 줄 테니까 너희가 한번 그런 사람을 찾아와라. 그렇게 해서 지금 이래 동안의 유예 기간을 받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4절 이에 사자들이 사울의 기브아에 이르렀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이제 상당히 되는데 드디어 이제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을 찾아서 나서는데 나서다가 드디어 어디까지 왔냐? 사울이 살고 있던 기브아에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소식, 다시 말해 지금 암몬족속 나하스가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우리 모두를 노예로 삼으려고 한다. 이 소식을 백성의 귀에 구함에 온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라. 뭐 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보라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떼를 따라오다가 지금 여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다 했는데 누가 뭐 왕으로 인정을 해줘야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뭐 왕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지금 소떼나 몰고 있는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이 상태가 계속 진행이 되면 왕 노릇 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무엇이 백성을 괴롭게 하게 그들이 이렇게 우냐. 그러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소식을 이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6절 사울이 그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크게 분노하고 그래서 한결에 그 소들을 취해 그것들 여러 조각으로 자르고 이스라엘 온 지역에 두루 보내고 다 나 사울에게로 다 모이라고 하면서 소집령을 내리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가서 보니까 처음으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그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무장시켜주는 그 전에도 물론 대언하는 그런 영이 임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한 이유가 뭐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왕이 있어서 전쟁을 하거나 할 때 데리고 나가서 싸우고 데리고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거 하려고 지금 왕을 세웠는데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이제 주시는데 거기에 그 사람의 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께서 사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께서 어떤 사람에게 임했다가 떠났다가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어요. 그 신약시대하고 달라요. 신약시대에 우리 가서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9절 여러분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면 그러면 하나님께 간구해서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주게 하는데 그분이 진리의 영이다. 그분이 오시면 영원 무궁토록 너희와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으면 이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 무궁토록 내주하세요. 안에 거하세요. 우리에게 떠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 이야기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님이 한번 우리에게 구원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떠난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기 13장 삼손 아시죠? 13장 25절 14장 19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가 또 떠났다가 임했다가 떠났다가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시편 51편에 가서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이제 다윗이 밧세바와 가늠한 이후에 나단의 책망을 받고 그리고 이제 회개하면서 지은 시편이 시편 51편이에요. 51편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냐. 51편. 자, 10절 가서 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거 좋은 거예요. 맞습니다.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렇죠? 이런 거 개혁성경에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 해서 지금 복음성가로도 나오고 있잖아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 이거는 성경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이런 노래는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신학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거두어지는 일은 그 불가능합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에게. 지금 이게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시대 심지어 다윗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이 가늠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자기에게서 거두어질까 봐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리면 안 되는데 이거는 시대를 잘못 구분하고 이 교리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복음성가도 나오고 이와 같은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사울과 같이 이렇게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히 임하게 될 때 그가 대언도 하고 심지어 나가서 이 사람들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는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받기도 했다.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사울에게는 이제 사람이 이제 모이기 시작했는데 어디에 모였느냐. 8절. 그가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베색은 어디에 있냐. 아까 봤으면 이렇게 요르단강이 있으면 이 오른쪽에 야베스 길라앗이 있었죠. 그쪽으로 왼쪽 서쪽으로 넘어가서 같은 위치에 거기에 베색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얼마쯤 떨어졌냐. 야베스 길라앗하고 30km 정도 떨어진 거기로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30만이 모이고 유다 사람이 3만이 모였다. 이렇게 돼서 사울이 이 암몬족 속 나하스와 그의 군대들을 치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겼냐. 암몬족 속 가운데 두 사람이 함께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 사람들이 대패를 이제 당하고 결국 이제 사울이 우리가 상상도 못한 그와 같은 승리를 이루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니까 12절, 13절에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겠냐 하고 그렇게 말하던 그 벨리알의 아들들, 이번에 아예 능지처참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사울이 나서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이날에 우리가 사람을 죽일 수 없다 하고 그들을 용서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세 번 나오는 거예요. 사울이 어느 면에서 왕이 되는 게. 자, 사무엘하고 사울하고 둘이 만나서 이미 이렇게 기름 부었을 때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그 누구만 알아요? 지금 사무엘만 아는 거예요. 다음에 미스바에 사람을 불러갖고 제비를 뽑아갖고 그래서 다시 한번 왕을 세웠는데 지금 왕이 지금 소를 몰고 있으니까 지금 그렇죠? 이게 이런 상태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전쟁에서 대승을 이루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왕이 있으니까 이게 되는구나. 이제 뭐예요? 충성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사무엘이 이제 때가 이르렀구나 이제 생각을 하고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대관식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왕국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14절에 그때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거기서 왕국을 새롭게 하자 하니 온 백성이 길갈로 가니라. 이렇게 해서 거기서 그들이 길갈에서 주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다. 이미 하나님이 지금 세 번째 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드디어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왕을 대관식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왕을 세우는 그런 일이 공식적으로 여기 길갈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12장의 말씀만 여러분에게 이제 하고 13장은 다음 주에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길갈로 이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도 이제 드디어 그렇게 원하던 왕을 이제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갔고 이제 더 이상 이 대언자의 임무나 아니면 이 재판관의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이제 된 겁니다. 2절. 이제 보라. 2절. 예. 그 왕이 너희 앞에서 걷느니라. 너희가 그렇게 왕을 달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이 왕을 주셨고 지금 이 왕이 너희 앞에서 걷지 않냐. 이 왕이 지금 대승을 이루지 않았냐. 그렇죠? 나는 늙어 머리가 세웠고 보라 내 아들들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아들이 있는데 너희가 다 싫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렇죠? 탐욕을 부리고 예, 이 뇌물을 받고 이래갖고 예.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드디어 이제 왕정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백성이 이제 왕으로 인정을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이제부터 이 왕과 함께 너희가 해야 될 그 일을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겠다 해서 이 길갈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느 면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신당부했던 그 이야기를 사무엘이 다시 한번 여기서 반복하는 내용이 12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 3절에서 5절에는 사무엘이 나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모르겠는데도 나이가 한 80, 90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 3살 정도부터 어디로 갔어요? 엘리가 있던 그 실로에 지금 가서 그 한 70년, 80년을 하여튼 그 제사장이 있는 거기에서 대언자로 재판관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한 70, 80년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살았는데 내가 누구 걸 도둑질하거나 뇌물을 받았거나 그렇죠? 너희를 압제했거나 뭐든지 있으면은 지금 내 앞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또 내 앞에서 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이 왕 앞에서 내가 혹시 그런 짓을 한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라. 근데 백성이 뭐라 그래요? 없다 그러죠. 없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이 백성들이 이렇게 존경하고 따르고 한 거에 그 배경이 뭐냐?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학위 같은 거 다 위조를 하고 그렇죠? 이제 엉뚱한 일을 하고 돈만 갈취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모이는 것 같고 사람이 많은 것 같아도 그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그럼 더 이상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사무엘이 내가 너희에게 줄 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결론은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해주려고 그러는 건데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너희 앞에 내가 증명을 하겠다. 지난 70년이고 80년 동안 내가 하나님의 재판관으로 너희를 다스리지 않았냐. 그 가운데 내가 누구의 뇌물을 취하거나 누구에게서 빼앗거나 누구를 억압하거나 재판을 잘못해서 억울하게 만든 그런 사례가 있으면 이야기해라.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될 때 6절에서 11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를 회고하는 거예요. 자, 지금 너희가 여기 가나안 땅에 와서 살지 않느냐.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예요? 출애굽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빼내지 않았냐. 이게 빼낸 이후에 40년 동안 너희가 불순종하는 가운데 광야에서 빙빙 돌다가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고 그 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땅을 다 분배해 주지 않았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재판관들의 시대가 시작되지 않았냐. 그렇죠? 그 재판관들의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계속해서 바알과 아스다라를 쫓다가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괴롭게 여러 이방민족을 통해서 괴롭게 하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대언자 아니면 뭐 이런 재판관 그렇죠 구출자를 보내주면 감사하다 그러고 또 10년 20년 지나면 또 그 일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하는 그런 내용들 그렇죠? 10절에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주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죄를 지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 그러면 11절에 주께서 여룹바알, 여룹바알이 누굽니까? 기드온, 그렇죠? 베단, 입다, 그 다음에 사무엘, 사무엘이 이제 재판관이란 말이에요. 이 재판관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너희를 이방 사람들에게서 건져내어 지금까지 오게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 11절에 13절, 이제 마지막으로 암몬 자손, 암몬 족속 나하스가 쳐들어와서 예, 그럴 때 이 너희가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 뭘 달라고 왕이 있어야 되겠다. 왕은 이미 이전에 세워놨는데 왕 노릇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될 때 드디어 사울을 그 이미 세워놓은 그 사울을 왕으로 확실하게 이런 대관식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울에게 능력을 주셔서 전쟁에 이기게 하도록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 얘기는 이제 이야기하면서 14절 15절에 지금까지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대적하신다. 이거를 기억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6절에서 18절에 사무엘이 놀라운 표적을 이제 하나 이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줘요.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그러므로 이제 서서 주께서 너희 눈앞에서 행하실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을 수확하는 때가 아니냐. 자, 이스라엘 백성은 밀을 수확하는 때가 가을이에요, 봄이에요? 봄에 하는 거예요. 언제 뿌리냐? 가을에 뿌리는 거예요. 가을에 뿌리면 이스라엘 땅에는 우기가 지금 우리 지금 달력으로는 12월에서 1월 정도까지가 우기예요. 그래서 우기가 끝나고 나서 5월까지는 건기가 돼서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요, 그때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게 되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 거기 가면 오늘은 밀을 수확하는 때가 아니냐? 5월이란 말이에요, 5월. 5월에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천둥 소리가 나고 비가 난지 비가 내린 적이 있었냐 말이야. 없었단 말이야, 한 번도. 그렇죠? 내가 주를 부르니 내가 하나님께 이제 간구할 테니 그분께서 천둥과 비를 보내사 너희가 너희를 위해 왕을 구하면서 주의 눈앞에서 행한 너의 그 사악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나게 나쁜 큰 일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하시리라 하고 사무엘이 하나님을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천둥과 비를 이 건기에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거든요. 천둥과 비를 보내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예. 이렇게 되니까 벌벌벌 떨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왕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 왕을 달라고 한 거, 그거 정말 잘못한 겁니다 하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회개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마지막으로 이제 사무엘이 쐐기를 막는 거예요. 20절 21절에 헛된 우상들 섬기지 마라. 이 하나님이 저렇게 지금 이 건기 비가 올 수 없는 이런 시즌에 하나님이 지금 천둥과 비를 내리시는 이런 분이다. 이 우상단지들 이런 것들은 그런 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우상들 섬기지 마라. 그 이야기하면서 23절에 사무엘의 유명한 말이 이제 나오는 거죠. 또한 나로 말하건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므로 내가 결단코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하고 바른 길을 너희에게 가르실 거다. 이제 내가 왕이 섰으니까 재판관의 직무를 더 이상 할 수 없죠.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안심해도 될 게 있다. 내가 그만둔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까지 다 그만두는 건 아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사무엘이 백성과 특별히 나중에 가서 오면 죽을 때까지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 아니,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자기가 택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될 때 죽을 때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24절, 25절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깊이 생각하여 오직 그분을 두려워하며 너희 마음을 다해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겨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하게 행하면 너희 곧 너희와 너희 왕이 다 소멸되리라 하니라. 그래서 가셔서 한번 여기 12장에 나와 있는 그 사무엘의 그 연설하는 그 내용을 한번 가서 보시면 아주 간단해요. 신명기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경고해 놓았던 그 말씀을 이 안에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기상 9장에서 12장까지 이제 살펴보면서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고 그 다음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정말 왕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삶에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이제 그 다음 장부터는 뭐예요? 사울이 드디어 부드러운 마음을 버리고 교만한 가운데 패망의 길로 가는 40년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부드럽게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하면 나아가야겠다 이렇게 작심하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